하나님을 본문의 핵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특별히 중요한 건 네 가지. 중요한 건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둘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셋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라. 넷째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은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94장을 작곡한 곡을 붙인 곡을 붙인 찬송 그 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베블리 세어 세어라는 분이 아주 방송국에서 인기를 얻고 또 그렇게 했는데 방송국에서 큰 그에게 연봉을 주더니 우리 방송국 전속 가수가 되다오 이제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는 노래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명성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는 마음에 불행이 찾아오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집에 가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애송을 했대요. 애송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애송한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였는데 거기에다 자기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겠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물질을 내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결단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말씀대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 높여준 게 뭐예요? 찬송가 94장 매주를 가까이 하면 세상의 기독교 교인들은 이게 다 좋아하는 애창곡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블리 세어라는 분을 우리가 알게 됐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지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결단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그 얘기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막 후임자가 된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제 나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조언을 해 주었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결단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제를 해줘야 되고, 사인을 해줘야 되고, 국가적인 어떤 이런 사업이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의 결단이 서야만 사업이 시작되고, 국책 사업이 시작되고,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공장을 어디에다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 대통령의 결단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결제할 때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많은 결단 중에 정말 그 마음에 결심을 해야 결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단하는 것은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결단, 결정. 이것이 다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딱 결론을 내리는 결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살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 결단을 우리로서는, 신앙인으로서는 해야 됩니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개성을 위해서 자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성을 위해서 자성을 포기해야 된다. 인생은 결코 최선과 차선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차선은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마음의 역사를 하거든. 안 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일 때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데 그 최선을 택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최선이 뭐냐, 이것을 내 마음에 결정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일본의 신학자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자선이 최선을 가로막는다는 것. 최고 1번으로 중요한 것이, 2번으로 중요한 것이 일본 중요한 것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것,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 최선의 결단, 최선의 결정은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을 결정하지 않고 최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면 언제나 자선이나 제3성을 내어와서 이게 중요하다고 최선을 혼돈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영희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실천편에 이런 사건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것이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그 4차원 영성에 돌아가신 조영희 목사님이 그 기록을 할 때, 그 책을 지을 때 다른 것에 있는 것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수용소 캠프의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매일 수많은 유태인이 가스실로 끌려가 처형을 당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유태인이 죽인 수용소 벽에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그래서 태양이 안 보여도 태양이 없는 것처럼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어딘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 백에다가 유대인들이 누군가 기록을 해놨더라면 아우슈비츠 가스실 벽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들어가서 이제 독일 나치가 독가스를 이제 그 가스실이 엄청난 인원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 정도 더 넓겠죠. 이런 이제 어떤 백이나 이를 통해서 독가스를 뭐 연기처럼 쫙 퍼지고 그게 뭐 나올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집어넣어 가지고 독가스에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독일인에게 유대인으로서 죄 없이 잡혀 죽지만 그렇게 암울한 태양이 마치 구름에 가려 있는 것처럼 그런 흑암의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만 계신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 심하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처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재 살아가는 삶의 여건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 뒤에 가려져 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가까이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함이 율법이잖아요. 행함이 율법.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나의 구원과 나를 도우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안 보이는 어떤 어두운 환경과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내 느낌이나 내 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바다 건너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건너가가지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 매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올라가가지고 그 끝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가져올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까이 어디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원래 얼마나 가까이요?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앞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은요. 멀리 멀리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가서 그 말씀을 다시 가져와야 될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 앞에 있고 여러분 입에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귓가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도 보면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삼가 들으라. 삼가는 건 조심스럽게 들으라. 그냥 인간적으로 듣지 말고 영적으로 삼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빠짐없이 지켜 행해라. 빠짐없이 지켜 행해라. 그렇게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요.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죠. 세계에 너무 뛰어난 민족이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경제계를 잡고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다. 세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유태계의 사람들이 경제기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대. 경제력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여 지키면 모든 축복이 내게 온대요. 네. 우리의 노력이 내게 맡겨진 어떤 일에 대한 노력보다도 최선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최선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명 28장 1절 6절에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옛날에 태권도 믿는 태권도 사범이 저 동남아시아에 복음 선교하러 같이 나갔다가 저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신도로서 태권도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웃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앞발을 차도 돈이 나오고 뒷발을 차도 높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옆발을 차도 돈이 나오고 이단 옆자리 차도 돈이 나오더라.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우리 한국 태권도는 유명하잖아요.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사범이 가서 도장을 이렇게 세뇌해서 하는데요. 얼마나 몰려오는지. 앞발차도 돈이 나오고, 뒷발차도 돈이 나오고, 옆발차도 돈이 나오고, 이단 옆차이차도 돈이 나오고. 그런 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하는 가까이 하면요. 모든 것이 복이 되더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니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경 읽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60년대 5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성경 읽기가 힘들었는데요.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에 들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대부분이 한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어요. 한글도 모르는. 예. 그리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 할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무곡 찬송가가 있었어요. 무곡 찬송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요즘은 무곡 찬송가가 없어요. 가사만 쫙 나와 있는 곡이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들 곡을 뭐라 합니까? 음표를 모르는데 8분음표, 4분음표, 5음표를 압니까? 모르는데 높낮이도 모르는데 그냥 듣고 배우는 거 노래를 우리 유행가 음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배우듯이 찬송가는 그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무곡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냥 가사만 쭉 적힌 거. 그냥 그거 보고 한 곡을 가지고 500여 곡을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그 곡을 볼 줄 몰라도 음표를 볼 줄 몰라도 은혜를 받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우리 곁에 언제나 펼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친절하게 번역이 돼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매일 아침마다 매주일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수같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식상한가 봐. 여러분, 매주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는 자세는 뭐냐면은 유치원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듣듯이 들으셔야 돼요. 고지 곧대로. 유치원생들 비판 의식이 없죠. 네. 그냥 고지 곧대로 선생님이 말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말씀을 가까이야. 유치원생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비판해봐야 비판이 비판밖에 더 되겠어요. 순수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의심의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도 경험했습니다. 딱 찬송할 때는 같이 해요. 같이 하고 기도할 때 같이 하는데 목사가 딱 설교 시작하면 딱 신문을 펴입니다. 신문을 가져와가지고 그 시간에 신문을 읽어요. 제가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절대로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이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복이 없더라고요. 신문을 펴잖아. 고막을 털어놓고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네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하리라 말이죠.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도 외면하시고 대적하시는 그 많은 사람이 되고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죠. 불쌍한 영혼.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진실로 이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 번만 말해야 될 것을 항상 중요한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말을 붙일 필요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2중 3중으로 계속 강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 가까이 해라 그래야 살 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치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복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멘트나 철근 콘크리트로 세상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나 지식으로나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아 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의인화해서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지었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연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곧 말씀이심을 믿고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극렬한 핍박자들은요, 성경을 뺏어서 불태웁니다. 성경을 뺏어 불태워버립니다. 제 처제가 뺏인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교회를 옆에, 집 있는 옆에 다녔는데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자인지요.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는 뭘 외우는가 하면 깨문을 외우는데, 무랑청정정방심.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바로 옆집에 그 할머니가 고승업에 있는 여기에 다녔어요. 무랑청정정방심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것만 자꾸 외워. 무량청정정방심. 이거 혹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믿는 할머니, 저희 처제,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면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성경을 몰래 가져다가 부엌에 집어넣어 태워버립니다. 성경을 태워버립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태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핍박이고 반대 저항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 마귀가 먼저 알고 핍박자의 심령에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을 태워버리라. 그러면 교회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거거든요. 기독교를 없애려면, 신앙을 문화시키려면 성경이 없어야 된다는 원리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을 불태운 이런,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핍박자들이 시도를 해왔어도, 오늘날까지 이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셀러가 뭐예요? 판매라는 말이잖아요. 최고로 많이 판매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이 하루에도 가장 많은 책을 사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이거는 깨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는 적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요, 없앨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성경 하나님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없앨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없앨 수 없는 것 꼭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목사의 개인 사견을 말하는 연설 시간이 아닙니다. 연설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없는 것을, 그래,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깨우치시고 은혜를 받으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이 말씀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깨우침으로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전도라만 가면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감동.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위험한 지경, 엄청난 위험한 지경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 뭘 보냈다? 말씀을 보냈다. 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그래요.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올해 여러분들 뽑은 말씀이 뭡니까? 뽑아놓고 집에 갖다 놓고 뭔지 모르죠 지금. 응? 이 말씀 뽑은 사람 있어요? 아니 형님 이 말씀 뽑을 때 아 기쁨이죠 이 말씀 뽑을 때 그래 기쁨이지. 예.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내시겠네요 하나님. 이 말씀 보통 기도하세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 사람한테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가정의 위험한 것부터 가정의 여러분 곤란한 것부터 여러분에서부터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주일날 와서 성경 읽는 겨우 그 뭐 설교 본문 몇 구절 그거 읽고 끝납니까? 성경이 자기식품입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라고. 저는 지금 계속 성경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잠자기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암송 카드 있거든요. 69절짜리 예비게이트에서 나온 그 암송 카드 있어요. 그걸 지금 들고 다닙니다. 제가 그거 외우고 있어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을 시작해서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Therefore For anyone. 영어를 외우고 있어요, 영어로.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빌립보서 4장 12절만.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도 외우고, 한글로 외우고, 영어로 외우고, 그럼 또 넘어갑니다. 예.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7절 영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의 명실인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개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서 예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대요. 우리의 신앙자세 이래야 됩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까? 이 기대감으로, 이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한 말씀이 매주 선포가 되잖아요. 그 예비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 종을 통해서 예비를 시키고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인지할 때,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같이 인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괜히심이 없으면 하나님 자체를 두려움이 없고 괜히심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죠. 하나님 수단. 하나님이 목소리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시작.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베세다 광야에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남자 장정만 몇 명이 모였어요.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5천명이에요. 그러네요. 5천명. 여러분 사람이 5천명 모이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 성도수 5천명이라면요. 이 모전리가 완전히 많이 돼버립니다. 여기 4대 1대 오고 다가올 수도 없는 거예요. 5천명이 여기 몰린다면 여러분. 엄청난 수주가 숫자거든요. 그 5천명이 먹고 난 다음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열한 제자만 남았어요. 열두 제자예요. 열두 제자만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저렇게 가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섰는데 시몬 베드로 대답해 주여 영신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거는 바른 고백이죠. 바른 고백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혹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음을 포기할 마음이 혹심입니까? 이거 뭐 교회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꼭 가야 됩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한. 오늘 우리 두 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가까이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다음 주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과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설교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주일 오후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설교. 일주일간 계속 하는데 어떤 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요절들을 뽑아서 이렇게 설교에 집어넣잖아요. 이 말씀은 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건 꼭 알아야 되고, 이 설교 본문의 이 주제에서 이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구절들이 세 구절, 네 구절, 뭐, 그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 중에서 아주 선별해가지고, 여기에 착하게 들어맞는 말씀, 원어를 보고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다 뽑는데도, 똑같은 말씀도, 똑같은 단어들이 쓰인 것이 많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걸, 뭔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빼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많이 뺐어요. 많이 뺐어요. 그래도 오늘 성인구절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짧게 해야 은혜를 받는데요. 아무리 명설교라도 설교를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참 나이가 많아 자꾸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더 자꾸 가르쳐주고 싶고 이 구절도 이런 말씀을 했다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일부러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짧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건 은혜죠. 하나님 은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을 높여주시더라. 그래서 94장에 찬송 작곡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또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음 주에 또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